예레미야 19번 메시지. 여호와께 대한 이스라엘의 죄와 이스라엘 위에 내린 여호와의 징벌. 11번째. 유다 왕들과 선지자들 위에 내린 여호와의 정죄와 징벌. 첫번째.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21장부터 23장까지를 다루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장들은 유다 왕들과 선지자들 위에 내린 여호와의 정죄와 징벌에 관계됩니다. 유다 왕들과 백성들에게 내린 여호와의 정죄와 징벌. 21장 1절부터 23장 8절까지에서 우리는 유다의 왕들과 백성에게 내린 여호와의 징벌에 대한 말씀을 봅니다. 유다 왕들과 백성들에 대한 여호와의 정죄. 심판과 의를 집행하시는 여호와의 경고를 듣지 않음. 예레미야 22장 21절은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였느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리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왕들과 그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음을 봅니다. 특히 그들은 심판과 의를 집행하며 도적질 당하는 자들을 압제자의 손에서 구출하며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지 말며 폭행하지 말고 그들의 땅에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림. 22장 9절에 의하면 유다 왕들과 그 백성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경배하며 그들을 섬겼습니다. 불의로 그들의 큰 집을 건축하고 부정으로 넓은 다락방을 지음. 그들은 불의로 그들의 큰 집을 건축하고 부정으로 넓은 다락방을 지었으며 무임으로 그 이웃을 고용하고 노임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과 마음은 오직 불의한 이익과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과 압제하는 것과 폭행하는 것을 향했습니다. 여호와의 백성의 목자로서 그분의 양떼를 흩으며 그들을 몰아내고 돌아보지 아니함.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목장의 양 무리를 멸하며 흩은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양 무리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아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인하여 너희에게 응보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왕들과 귀족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목자들이었지만 그들은 합당하게 목양하는 데에 실패하였습니다. 유다 왕들과 그 백성들에게 내린 여호와의 징벌. 이 세 장에서 우리는 또한 유다 왕들과 그 백성들에게 내린 여호와의 징벌을 봅니다. 유다 왕들과 백성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붙임. 유다 왕들과 백성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붙여 이방 땅으로 추방하여 그들이 태어난 땅으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고 그 땅을 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포로된 그들은 이방 나라에서 다른 사람들의 세력 아래에 있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읍과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불사름. 여호와께서는 그분이 예루살렘 성읍과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불사르며 황폐케 하고 거주자가 없는 광야가 되게 하심으로써 유다 왕들과 그 백성들을 징벌하실 것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나귀의 무덤과 함께 장사됨. 22장 18절과 19절에서 우리는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 관한 말씀을 보며 29절과 30절에서는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아에 관한 말씀을 봅니다. 여호야김은 예루살렘 문 밖으로 던져지고 나귀의 무덤과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고니아는 씨가 전혀 없이 다윗의 보좌에 앉아 유다를 다스려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왕들과 그들의 악한 행위를 벌하기로 작정하심.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초장에 양들을 멸하고 흩은 목자들인 유다 왕들에게 화를 바라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악한 행위를 벌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약속하심. 정죄와 징벌에 관한 말씀 중간에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회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분이 그들을 몰아내셨던 땅들로부터 그분의 양떼의 남은 자들을 모으심. 여호와께서는 그분이 그들을 몰아내셨던 모든 땅으로부터 그분의 양떼의 남은 자들을 모으실 것과 그들을 그들의 초장으로 다시 이끄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그들이 생육하여 번성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회복의 약속에 관하여 7절과 8절은 계속해서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방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거하리라 하시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목양할 목자들을 일으키심. 4절에서 여호와께서는 그분이 그들을 목양할 목자들을 일으키실 것이며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추기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리니 그가 왕으로 통치하며 지혜로 행하며 거룩한 땅에서 심판과 의를 집행할 것임. 5절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의로운 가지, 즉 그리스도를 일으키실 것이며 그가 왕으로 통치하며 지혜로 행하며 거룩한 땅에서 심판과 의를 집행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는 회복의 때에 그리스도는 다윗의 가지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임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예레미야는 후손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가 이 단어를 사용했다면 5절은 단지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에 지나지 않음을 암시했을 것입니다. 신성한 생명에 관한 사상이나 개념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지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가리키며 그것은 또한 생명을 함축합니다. 가지는 나무의 새롭고 신선한 싹, 특히 잘린 나무의 싹입니다. 가령 땅에 잘려서 그루터기만 남아있는 나무가 있다 합시다. 얼마 후 새로운 싹이 이 그루터기로부터 나옵니다. 이 싹이 가지입니다. 다윗의 가지로서 그리스도는 다윗의 그루터기로부터 나온 새로운 싹이십니다. 다윗 왕가는 커다란 나무와 같았지만 솔로몬과 그의 후손들의 변절로 인해 그 나무는 잘렸고 주로 느부갓네살에 의해 땅에 그루터기만 남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셨을 때 새롭고 신선한 싹이 이 그루터기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한 가지이신 그리스도의 출생은 전적으로 생명의 문제이며 그분의 출생은 생명에 관하여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것에 있어서 풍성합니다. 이 생명은 그리스도께서 이제 왕이 되어 다스리시며 지혜롭게 행하시는 그러한 정도까지 자라고 확산됩니다. 거의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다윗 왕가의 나무는 단지 땅에 있는 그루터기일 뿐이었습니다. 다윗의 가지신 그리스도가 태어나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 솔로몬의 후손과 요셉과 다윗의 아들들 중 하나인 나단의 후손인 마리아를 함께 이끄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아버지인 요셉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 안에 잉태되셨으며 신성하고 거룩한 자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날이 가까웠을 때 가이사 아우구스도는 땅의 모든 거민들에게 각각 그 고향으로 가서 호적하라는 영을 내렸습니다. 요셉은 다윗의 집과 계보에 속하였으므로 마리아와 함께 다윗의 성인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있는 동안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고 사관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으므로 그분을 구유에 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심은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헤롯의 핍박으로 인해 요셉은 아기와 그 모친을 애굽으로 데려갔습니다. 결국 헤롯이 죽은 후 요셉은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나사렛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가지요, 새싹이신 그리스도의 출생에 관한 여호와의 약속의 성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분의 날에 유다는 구원되고 이스라엘은 안전히 거하며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음.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구절은 이 가지의 이름이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 받음을 계시하는데 이는 다윗의 후손이신 그리스도가 단지 사람만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다윗의 주이시며 그가 주라고 불렀던 분인 바로 그 여호와이심을 가리킵니다. 예레미야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의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의가 되시기 위해 여호와 그분 자신인 가지로 오실 것임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정죄하고 징벌하고 징계하고 계시는 동안 그분이 그분의 백성의 의가 되실 수 있도록 다윗의 가지로서 성육신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의가 되시기 위해 여호와로서 오시는 것에 근거하여 악한 이스라엘 민족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백성의 의가 되시기 위해 먼저 그들을 위해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죄들을 씻고 구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그분의 피를 흘리셔야 했는데 이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성취된 구속에 근거하여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의롭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의 구속 위에 서고 그들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의롭게 됩니다. 우리 자신 안에는 의로움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비록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런 의의가 없지만 우리에게는 사람이신 하나님 자신이 있는데 그분은 우리를 위한 구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기초인 이 구속과 더불어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실 수 있으며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가 되게 하실 수 있으며 의의 옷으로 우리를 옷 입힐 수 있습니다. 다윗의 가지로서 여호와 우리의 의가 되신 분인 그리스도는 만유를 포함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인성과 연합된 신성이 있습니다. 그분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 자신인 의를 소유하고 또 구속을 소유합니다. 그분으로 인해 우리는 생명의 요소와 생명의 법과 생명의 느낌을 포함하는 생명주는 영과 생명의 풍성을 소유합니다. 사실 다윗의 가지와 여호와 우리의 의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생명은 우리에게 모든 것 되시기 위해 과정을 거치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는 확실히 예레미야서라는 과수원에서 마른 잎들과 죽은 가지들 사이에서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열매입니다.